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 수뇌부가 베이징에서 만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어제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많은 문제들에서 시각이 다르지만 이를 함께 조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미 양군 연합참모부 대화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VOA에 이번 합의가 양측 간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군사회담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산사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 오늘부터 7일간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중 국기는 조기로 개양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됩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지난 14일 수도 프리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수백 가구가 흙더미에 매몰됐으며 이로 인해 400명이 숨지고 실종자도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적십자사는 생존자 구출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요원들을 급파해 구호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백인 우월주의자뿐 아니라 상대편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맞선 대한좌파 시위대가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샬럿츠빌 사태와 관련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직후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자 다시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샬럿츠빌 사태에 대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나 출신,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없다는 발언과 자신이 보육원 창문을 통해 여러 인종의 아이들을 올려다보는 사진을 곁들인 트위트를 지난 12일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어제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충돌했다고 인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중국군 병사들이 인도가 통제하는 라타크 동부 지역에 진입하려다 저지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양측 군인들은 돌을 던지며 싸우는 난투극을 벌이다 각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62년 중국과 인도가 짧게 전쟁을 한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군은 중국과 부탄의 국경선이 만나는 둔랑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두 달 가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 뒤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최대한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적 방법이 아닌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도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에 앞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 사태 해법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로부터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의회 연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정의, 신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는 국가정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억 6천만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기독교 신자인 자카르타의 전 주지사가 재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성 모독죄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담당 차관들이 전화 통화를 갖고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16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중부지방과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외교부 제1차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미일 미사일 지침의 조기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설립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설리번 부장관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외교 담당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견인의 기초가 굳건한 미한 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한도를 규정한 미한 미사일 지침은 현재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인 경우 중량 500kg 미만의 탄두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탄두 중량 한도를 1톤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위기가 고조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단호하면서도 균형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해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인사들이 최근 여러 계기에 언급해왔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게 미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미국의 모든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측이 정상과 외교장관, 국가안보실, 즉 NSC 간 연쇄적인 소통이 두 나라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됐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동맹 차원의 공동의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측에서 외교적 해결 모색을 거론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내몰렸던 한반도 정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14일 전략군 사령부의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행동을 유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관포위 사격 발언을 계기로 위기가 고조됐지만 그 과정에서 미북 양측이 대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괌에 대한 실제 공격 가능성 혹은 괌에 대한 무력 시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괌 발언 이후로 과도하게 과열됐던 두국과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미북 당국자들의 단편적인 말 한마디로 국면이 바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다시 긴장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당장 이달 하순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지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UFG는 군사기동이 별로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런데 만약 북한이 ICBM 실험이나 또는 SLBM 실험 같은 거 아니면 북지도발 핵실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긴장은 고조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설리번 부장관과 임차관의 이번 통화에서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사를 내비친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이 결정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어제 국무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승인을 미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보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4일 전략군 사령부 시찰에서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승인을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한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has consistently advocated a diplomatic solution to counter the escalating threats from the DPRK.
캐티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승인을 미룬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거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게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the Secretary has made clear on several occasion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not to seek North Korean regime change.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명시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long-standing ironclad alliance with the ROK and we remain fully prepared to deter.
미국은 한국과 오래되고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여기에 대응하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한 데 대해선 미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미국을 향한 질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고 파트너라며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중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오늘 한국 정부의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기술검증위원회 가동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한중 3자 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정상 간 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고 핵무기도 최대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추측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현안을 한반도 관련 현안 자세히 분석해 드리는 심층 취재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가 개발한 많은 발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강력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은 길이가 25m, 무게는 무려 30톤에 달했습니다.
The ENIAC was a very large machine. It weighed over 30 tons.
하지만 지금은 성능이 훨씬 우수하면서도 크기는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막대기 컴퓨터까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런 기기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반도체를 수출해 북한의 국내 총 생산 규모를 웃도는 4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 작고 강력하게 핵무기도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처음 투하했던 핵무기 리틀보이의 무게는 4.4톤, 위력은 TNT로 2만 톤인 20킬로톤이었습니다. From the instant of that first blast until Hiroshima vanished from the... 하지만 미국 로스앨라머스 국립핵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최신 핵탄두 가운데 하나인 W88은 무게가 360kg에 불과하지만 폭발력은 TNT로 47만 5천 톤인 475킬로톤에 달합니다. 핵탄두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감싸고 있는 폭발물의 규모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현대화된 이 핵탄두가 이런 소형화와 경량화, 비행 중에 겪는 충격과 진동, 잦은 온도 변화에 견디는 힘,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받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딘 뒤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해야 진정한 핵미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런 요소 때문에 핵탄두 소형화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지적합니다.
Miniaturizing a warhead for a missile can be very difficult.
특히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먼 거리를 매우 높이 비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안정성과 정확성이 필요해 기존 핵 보유국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거리가 1200km 안팎으로 짧은 노동미사일에 다소 무거운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적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국방정보국뿐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들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는 MBC 방송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미국이 당장 북한의 ICBM 위협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정보당국이 추정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을 보면 이번 판단은 확실한 정보와 증거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are the hard facts? What is your evidence? The word estimate suggests that these are not hard facts.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당국이 다가올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북한의 능력을 약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정보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정확성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s much higher. So the protection mechanisms.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정확성에 관한 신뢰도는 북한이 실시한 두 번의 시험만으로는 확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발사 단계만 성공했을 뿐 비행 중 정밀 유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재진입 능력을 입증했는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전문가로 북한을 7번 방문했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도 핵과학자 회보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 물질이 아니라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강력한 폭발물 등을 혼합한 탄도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 엄청난 고열과 압박을 견뎌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거나 표적 위에서 폭발하려면 훨씬 더 긴 시간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사 단계에서 사고로 탄두가 폭발하거나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망까지 뚫을 수 있는 최신 전자 장비를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 당국자들도 이런 배경 때문에 적어도 2020년까지는 북한의 어떤 ICBM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국방정보국의 판단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60개를 보유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간 전문가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any non-governmental analysts who think that North Korea could have 60 nuclear weapons. It sounds like really an exaggeration.
북한이 비밀리에 여러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그런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60개는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올브라이트 소장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평가라며 생산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도 모두 무기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일부를 잃을 수 있고 기존의 플루토늄 양과 고농축 우라늄 규모를 적용하더라도 60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13개에서 21개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다른 시설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더라도 북한의 설비 능력으로는 2개에서 5개 정도 추가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그프리트 박사도 핵과학자 회보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을 200에서 450kg으로 추산하면서 플루토늄까지 합하면 핵무기 20개에서 25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최근까지 북한이 플루토늄 40에서 50kg, 고농축 우라늄 300에서 400kg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언론은 지난 2월 국방부 대비비 문건을 인용해 북한이 2016년을 기준으로 고농축 우라늄 758kg, 플루토늄 54kg을 보유해 최소 46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핵탄도 한 개에 플루토늄 4에서 6kg, 고농축 우라늄 16에서 20kg이 필요하다고 볼 때 플루토늄 탄 9개에서 13개, 고농축 우라늄 탄은 37개에서 47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기존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늘린 사실과 제2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이런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엘러먼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로 한두 개 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확인했다면 핵무기 최대 60개 추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이런 부정적 견해에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 SSAU는 우크라이나 기업이 북한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우주 기업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지원했다는 어떠한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지 않은 어떤 나라에도 미사일 관련 통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올렉산드르 트루치노프 서기도 우크라이나 국방 항공 우주 기업들은 북한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엔진을 암시장에서 조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한 공장이 공급처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주민들을 계속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정부가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거의 모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5일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 일부가 종교적 이유로 구금돼 있으며 이들은 외딴 지역에 있는 끔찍한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체포와 구타, 고문 혹은 살해당한다는 외부 세계 종교와 인권단체들의 수많은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관용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 one should have to live in fear, worship in secret, or face discrimination because of his or her beliefs.
그 누구도 종교적 신앙 때문에 공포 속에 살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해외에서 반입된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자료들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며 구금돼 처형 등 극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조체 사상과 수령은 정부와 김 씨 일가 개인 숭배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이에 따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북한 가뭄 피해에 대응해 미화 6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 가뭄 피해에 대응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내 5개의 유엔기구들에 긴급대응 지원금 6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14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가뭄 피해 대응에 6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유엔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총 1,2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이 올해 지원받은 1,230만 달러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29개 나라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이 올해 지원받은 1,230만 달러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29개 나라 가운데 8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배정됐습니다. 총 281만 6천 달러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중점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250만 달러를 배정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21만 달러를 배정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황해남도 은일군과 안악군을 증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23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위생사업에 17만 6천 달러, 보건사업에 43만 달러를 배정해 가뭄 피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은 지난 10일 유엔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올해 가뭄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이 이메일에서 유엔은 북한 당국을 인용해 가뭄 피해 지역 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발생 건수가 4%에서 19%로 급증하고 설사 발병률도 15%에서 32%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은 7월 중순 이후 비가 많이 내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가뭄 대처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기간 내린 비로 가뭄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쌀 등 가을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올해 가뭄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에도 유엔의 대북 지원 소식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의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5일 발표한 2018 북한 과도기 임시국가전략계획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미화 5,300만 달러 예산의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대북사업은 2030년까지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9개 도, 60개 시, 군의 어린이 65만여 명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식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지 11개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포장재료, 설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관계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영양강화식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살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4%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도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조사해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 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금은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5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5월에도 이 기구의 대북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자금은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영향을 지원하고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올해 계획했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 지원 사업에 5%만 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올해 이 기구의 대북 사업에 동참한 나라는 프랑스를 포함해 캐나다와 러시아, 스위스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북한에서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도 11만 2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소홍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 4만 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으로 2019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1년 넘게 방치된 상태로 있던 북한 개성공단에 남측 소유 버스 수십 여 대가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여러 대가 이동한 흔적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6월 16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BOA가 확인한 결과 총 33대의 버스가 기존의 주차 자리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비어있던 자리에는 새롭게 18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33대의 차량 중 이들 18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적어도 15대가 차고지에서 사라진 겁니다. BOA는 지난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9월과 12월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개성공단 내 버스의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은 주차 자리를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스무리 주차된 버스마저 위치를 변동하지 않은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폐쇄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나 찍힌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포착됐고 일부는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 버스가 무슨 이유에서 움직인 것인지 또 이런 움직임이 상시적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5월 BOA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 300대에 달하는 버스 소유권이 남측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버스가 개성공단 밖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5월 19일 촬영해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얼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각기 다른 지점에서 두세 대의 버스가 개성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들은 파란색과 연두색 버스로 지붕 위에는 하얀색 부분이 드러나 있어 개성공단 내 차량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됐던 현대 에어로시티 모델은 지붕 위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지난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상원에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자들에게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안정적인 귀농을 돕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내 정착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에서의 농사 경험을 살려 남한에서도 농촌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기본적으로 뭘 심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유통업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농업인, 특히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탈북자들에게 농업 전문가가 영농 기술도 전수하고 농업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더불어 살기 농업운동본부에서 마련한 탈북자 영농교육 김기문 씨입니다.
우리 그 북한 그 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분들 중에는 또 시골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토지생활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뭐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산업사회하고 그쪽에 또 기능공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도시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교육은 영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 등 이론 교육과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 가서 현지인들과 유대 광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양과 그리고 장목별로 축산, 원예, 가수 이런 장목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륜과 그리고 기술을 가진 농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탈북민들에게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신 지 아까 살짝 물어봤더니 한 5, 6년 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실정은 좀 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농업이 그 사이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내용들을 아셔야 농업에 만약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안 하시고 돈을 버실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하고.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 지금 다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진짜예요? 야, 일단 거기서는 합격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꿈꾸고 있는 탈북자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농업을 선택했다는 한 탈북인은 시작은 힘들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뭐 우리 정착이 좀 어려운 것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뭐 대한민국 오면 일반 이런 대한민국 기술이 저희들이 접하기 좀 꽤 힘들어요. 처음에는 농사일 같은 거는 좀 보면 다른 일에 비하면 좀 접근하기 좀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물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건 다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형성해서 지금 해주는 거 참 고맙고요.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과 다른 농업 정책 등에 대해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후 자신처럼 농업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북한하고 전혀 틀린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이라든가 농업 과학기술, 선진 농업 이런 재배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걸 좀 더 이제 폭넓게 아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성공적인 귀농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남한에서 농촌에 정착해 농업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거나 분홍을 꿈꾸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탈북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어려운 농업 환경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남한에서 농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올리거나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는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농업 교육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뭐 꽃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피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들어와 여기서 교육받아 보니까 이 한 개 생명 살린다는 게 뭐 축산이라든가 이 식물이라든가 다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모든 게 새롭고 좋은 게 배울 게 많죠. 보통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가축들을 그 환경에 맞게 그래서 사육을 해서 첫째는 나도 먹고 주변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농 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농업인으로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통해 결실을 맺고 더 나아가서 한국 농촌에 자신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살충제 성분의 계란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오늘 문제의 계란 농장을 추가로 발표했고요. 학교와 군대 등 단체 급식에서도 계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8.15 광복절 72주년을 맞은 어제 서울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로 나뉜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목소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굵은 빗속에서 서울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막바지 더위가 예상됐던 요즘 때아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군요.
네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틀째 계란 유통이 멈춰져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모든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농장은 안전하다고 확인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달걀 유통과 소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네 곳의 계란 농장을 추가로 발표했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피프로린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바로 출하 중단을 8월 15일 날 기시키고 전량 해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된 살충제, 어떤 성분의 살충제입니까?
페로닐이라는 성분입니다.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그 진드기나 벼룩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살충도인데 닭은 물론이고 소나 돼지 등 식용 가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살충제 계란 사태에도 아주 느긋한 입장이었던 한국 사회는 그 일반 계란보다 비싼 그러니까 친환경 무항생제 사료를 쓴다는 고급 계란이 살충제 계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를 살충제 성분의 계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고요. 성인들의 경우는 하루 6개 이상의 계란을 먹는 것은 지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당분간 계란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왜 친환경 계란 농장에서 살충제를 쓴 것인지 또 계란만 문제인가요? 닭고기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닭고기용 닭을 키우는 육계 농장과는 달리 그 알 낳는 산란계 농장은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닭을 밀집해서 키우는 사육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농장의 경우는 이 먹이는 사료가 항생제를 쓰지 않아서 무항생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밀집형 사육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같은 계절에는 닭에 진드기나 이, 뭐 벼룩 같은 해충이 서식하기가 쉽고요. 이런 것에 그 해충이 있다면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을 잘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살충제를 희석해서 뭐 닭장 인근에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닭의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고 사료를 통해서 장에 축적된 살충제 성분, 달걀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을 것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4,300만 개의 계란이 유통됩니다.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또 이 가족들이 먹고 있는 계란에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 길이 없는 닭은 계속해서 알을 낳을 텐데요. 유통되지 않은 계란의 규모도 상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실험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농장이 있다면 하루에 적어도 7, 8만 개의 알을 생산하게 된답니다.
네.
정부의 정밀조사 유통금지 조치에 따라서 계란을 보관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신선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제빵업체, 제과업체, 지금 계란 수급 문제로 일부 상품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요.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도 계란이 빠진 북엇국, 순두부찌개를 그대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의 살충제 달걀은 최근 며칠 동안 10만 개 이상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살충제 달걀은 그 고온에 조리를 해도 농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조리 독감 때는 좀 고온에 조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닭과는 달리 먹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고요. 오늘은 초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 또 전 군대 급식에서 계란 사용을 금했다 이런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에서 시민 집회들이 이어졌다고요?
네네. 72주년 광복절 휴일이었던 어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던 서울 시내에서 진보단체, 보수단체 소속 시민들이 피켓과 구호를 들고 서로 다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보단체, 또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석방을 외치는 보수단체가 서울 미국 대사관 인근과 서울광장 등에서 빗길 시위를 연 겁니다. 또 여기에 민주노총 등 2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 집회도 열렸습니다. 역시 사드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 합의 철회를 요구했고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 앞으로 빨간 우산을 들고 모이는 것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와 강남 삼성동 인근에 집결한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태극기를 내세운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6,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집회 측 사이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 요즘 한국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8월의 한복판이고요. 무더위의 절정을 예상했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아주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 이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칠 줄 모르던 폭염, 열대야가 일시에 사라졌고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비로 가을 분위기가 날 정도다.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한국 곳곳이 폭염으로 고생이 많았는데요. 신선한 바람이 분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불을 걷어차야 잘 수 있었던 열대야가 언제였냐는 듯이 이제는 이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온이 됐습니다.
아, 네.
해지고 나면 물론이고요. 또 아침 기온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도가 됐는데요.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뭐 전력 과부하 문제라든지 그 강마다 기승을 부리게 되는 녹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 감기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 쪽에 있던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지금 많은 양의 구름이 가득 차 있어서 당분간 선선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본연의 여름 날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7월 4일과 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관련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또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또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회원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우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ARF의 비전을 인식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와 아세안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북한은 진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며 올바른 환경이 조성됐을 때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의 미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